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날씨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상통보가 다니신데 날씨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날씨 많이 보시죠? 어제도 비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늘들 보니까 옷들도 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어요. 그죠? 날씨를 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날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녁 때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다음 내일이 어떨까? 뭐 그런 거는 금방 하늘을 보면서 아, 그러겠구나 그렇게 분별하는데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모르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 이치는 밝은데 하나님 나라 이치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현 시대에 대한 우리 성도의 영적 분별 능력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쭉 살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현 시대에 대한 성도의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것이 증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들 뭐 그 전에 쭉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 하신 비유를 봅니다. 마지막 비유는 마지막이기임과 동시에 또 세상 끝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무슨 영적 이치를 따라서 살고 말하고 믿고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돌아보면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더할 수 없이 큰 축복이죠. 장래를 바로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장래를 준비한다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사람이 자기 장래를 잘 준비한다고 매일같이 선전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인슈런스를 들어야 된다. 매일같이 건강에 대해서 또 건강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디컬 닥터들이 얘기를 하죠. 뭐 온갖 전문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예, 음식에 대한 거, 뭐 루틴에 대한 삶의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어떻고 70대가 되면 어떻고 80대가 어떻고 근력이 어떻게 되고 엄청나게 너무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쓸데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나의 필요한 얘기네. 맞습니다. 장래를 잘 준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람의 장래를 말하거나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걸 준비하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성경 진리에 관해서는 마취 상태에 있게 만듭니다. 그런 장래에는, 성경적인 장래에는 감각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대신 세상이 말하는 장래 준비에 모든 것을 걸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 같은 세상의 철학과 사회 풍조를 이기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를 바로 분간하고 장래를 준비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마지막 비유로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그 비유의 마지막 비유를 보시는데 제가 이 8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때 오히려 맨 마지막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은 곳간에서 물건을 예전 것과 새 것을 잘 꺼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 이 모든 그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죠? 51절 52절 그거를 제가 이 비유 8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맨 처음에 맨 마지막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바른 이치를 깨닫는 율법학자와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바른 율법학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곳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우리가 맡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예전 것과 새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일된 내용,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것을 꺼내서 방황하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간에는 또한 그것을 바로 서로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간해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간하고 장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비유는 바로 이 그물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읽으신 말씀이죠.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그물이 가득 차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물의 고기들이 가득 찰 때까지 인내하시는 기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물이 가득 찬 때는 세상의 악함이 그 가득 차 넘치는 때가 이르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물이 가득 차는 때,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물은요, 조그마한 어선이 어떤 대해에 나가서 조그맣게 던졌다가 건져오는 그 같은 규모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물 종류는 특별한 것이에요. 여기만 한 번 딱 사용한 그런 성경 언어입니다. 특별한 것인데요, 그거는 반말이 넘을 정도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반말이 넘을 정도로 끝이 안 보이는 그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경우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능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라는 말씀이 하나의 힌트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커다란 그물을 사용을 했었냐면 그물 한쪽 끝을 해변의 땅에다가 박아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른 끝을 배가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삥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물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 두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끌려오도록 그렇게 멀리 돌아서 다시 해안가로 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드래그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래깅 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위에는 어떤 그런 플로팅이 달려붙어 있고 아래는 무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쭉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기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 그물로 끌려 들어오는 건 온갖 고기들이 있겠죠. 산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꼴뚜기도 있고 망둥이도 있고 뭐 참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바다 풀들도 있을 거예요. 요나가 바다 풀에 막 감겨가지고 있었던 거 요나서 보면 나오죠. 모든 것들이 다 담기는 겁니다. 그렇게 담긴 그물을 해변으로 끌고 오면 어부는 예수님 말씀처럼 48절에 일을 합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구별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앉아서 아주 신중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잖아요.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별하는 기준들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물고기를 선별하던 방식 정도로 골라내는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49절과 50절에서 직접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를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몇 군데에서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주님은 이미 그 앞에서 가라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비유가 비슷한 것처럼 좀 다릅니다. 하나는 계속 같이 있도록 하고 그러나 하나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유 하나하나가 특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끝날에 이를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밀과 가라지가 함께 지내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착각하기에는 하나님조차 악과 불법을 내버려 두시나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악독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나,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심이 그렇게 없으신 게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섬기고 살고 그 나라 법대로 따라 살던 자들은 아버지 집에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41절 말씀대로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확실한 분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을 향해 펼쳐진 하나님의 그물이 있죠. 그물이 이제 쭉 펼치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은 이제는 해변가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영혼의 나라인 해변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중이죠. 그 그물 속에는 온갖 일들과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펼쳐졌던 그 그물이 해변가에 올려지는 순간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구별해 낼 것입니다. 49절에서 세상 끝내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님들 천사, 여기 천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아시죠? 예, 천사들이요. 죽은 사람 호소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사후에 뭐 near death experience인가요? 그런 거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따라가다가 너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 천사들 왔다가 아직 안 죽었네 다음에 올게 뭐 그러고 그런 식의 뭐 이상한 얘기들 뭐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연구도 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반듯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나사로 있었잖아요. 거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 죽은 사람 호소한 일을 천사가요. 또한 천사들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수행합니다. 심판을 내리시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사후 세계로 이동시키잖아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어딜 보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면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 상태예요. 우리 성도님이 생활하시는 게 성도님의 힘으로 계획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로 삼고 순종하며 사는 게 그래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가장 불투명한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투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그와 같은 내용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기쁨을 주는 것인지, 뭐가 우리의 삶의 진정 영혼에 닻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주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제가 이 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만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들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인 세상 끝날이 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분주한 작업들도 그 속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상당히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예수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다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은 없는듯 뭐 오면 오고 그때 되면 그때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니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지 상관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니 말은 했겠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뭔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죠? 이미 일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도달하는 그물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달았다고 할 때는 이미 늦었고 이미 천국과 지옥의 구별은 맞춰질 것입니다. 재림 심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심판받고 불구덩이, 불아궁이, 즉 지옥에 떨어지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와르르 쓸어다가 아궁이에 넣고 이제 알았느냐고 고함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구는 멸망당하기로 정해져 있어서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 정하지 않아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어지는 9절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의 경고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성도의 본분입니다.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거나 내가 듣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도 뭐 사람같이 그 정도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 크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른 것인데, 사람이 자기의 한계로 하나님을 한계 있게 만들면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냥 추측해서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심판, 재림하실 주님 다 우리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믿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지.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 생각이죠. 그죠? 아, 내가 인정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일 징조에 대해서 마취된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유한한 시간대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운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취시키고 있잖아요. 다 여기다 퍼붓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조할 수 있는 건 다 인조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일 일은 뭘 아느냐고. 그렇죠? 아니,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깨어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보정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깨어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도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지내시고 또 이웃들과 함께 만나서 지내시고 그럴 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취하는 것보다는 혹시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거 사랑의 질문입니다.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깨어 있으세요?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이거 저 심각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냐 그러면 그럼 눈 뜨고 멀쩡히 있는데 뭘 깨어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화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깨어있니? 물어보십시오. 네.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 다 지내실 때도 그렇고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어떻게 깨어있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깨어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분이 바로 우리 참빛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